돌출하는 탈북 청년들의 각양각색 이야기. 아랫동네 똘새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랫동네 놀새들의 김혜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뵙네요. 저는 2008년에 탈북해서 왔고요. 바다가 아름다운 청진이 고향입니다. 저는 결혼도 했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육아맘이에요. 아이는 4살 됐고요. 그래서 결혼한 지는 지금 4년 정도 됐는데 오늘은 그래서 나만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좀 당황스럽고 좀 충격받았던 나만의 결혼 문화, 이번에도 5가지로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결혼정보 업체예요. 처음에는 도대체 뭘 하는 업체인가. 사실 북한은 선, 그래요. 선이랑 좀 비슷하긴 하네요. 근데 완전히 기업으로 나만은 움직여요. 북한은 선 봐주시는 중매꾼이 뭐 저 집 딸내미가 뭐 괜찮대더라, 뭐 저 집 아들내미가 이번에 뭐 당직을 하나 메고 왔대더라,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는데, 나만은 업체가 그 남녀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서로 어울리는 짝을 찾아줘요. 그래요. 나이, 뭐 외모, 뭐 학력 이런 거는 볼 수 있는데 별거를 다 보더라고요. 이 사람이 대머리, 대머리 이런 것도 보고,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도 보고, 지금 갖고 있는 집이 몇 채인가, 현금 자산은 얼마인가, 어느 대학교에 나와서, 뭐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나눠가지고 급을 만들어요. 1등급부터 예를 들면 10등급까지. 그래서 1등급은 1등급끼리 붙여주고, 10등급은 10등급끼리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사실 인간 대 인간이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고 마음을 맞추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자,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회사가 이렇게 사람을 등급을 매겨서 서로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 준다고 해요. 물론 등급을 매겨서 만났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회사는 되게 많은데 제가 아는 회사는 이름이 되게 귀여워요. 결혼의 듀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업체를 통해서 결혼한 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도 너무 신기한 게, 처음부터 나는 결혼을 할 거야, 결혼을 올해 하고 싶어, 이러고는 그 업체에다가 자기 정보를 등록을 하고, 정말 불과 1개월도 안 돼서 선을 한 몇 번을 보더니 한 2개월 후에 결혼을 해버리더라고. 너무 신기한데 지금 또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를 통해서 만났다고 해도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뭐 성격이나 외모나 뭐 돈이나 경제력 이런 걸 분석도 하지만 어떻게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가치관도 분석을 같이 해주나 봐요. 그래서 제 친구도 그런 식으로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했고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드메입니다. 스드메는 뭐냐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인데, 북한 말로 풀자면 스튜디오는 사진관, 그리고 드레스는 결혼식 할 때 입는 예복이고요. 그리고 메이크업은 이제 화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신부가 하는 것들입니다. 신부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 결혼 전의 문화긴 하죠. 근데 이게 하나로 꺼져 있는 게 뭐냐면, 이것도 또 업체예요. 이렇게 스드메를 하나로 묶어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은 뭐 100만 원에서 뭐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몇천만 원 호가를 한 그런 스드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비싸죠. 북한은 사실 뭐 위대한 수령님 동상에 가서 이렇게 꽃다발 드리면서 사진 찍고, 그리고 사진 찍기 그게 나고 가족들이랑 사진 찍고, 예복 같은 경우에도 저고리 입잖아요. 남자는 양복이나 군복을 입고, 그리고 뭐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도 엄마가 막 해주거나 아니면 동네 그 중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전문 메이크업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막 해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업체들이 다 있어요. 가격도 굉장히 100만원부터 높은 고가대로 나누어져 있고. 스드메를 하면서 근데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왜냐면 그게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고르는 게 스트레스예요. 고르는 게. 사실 100만원짜리를 하자니 너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더 예쁜 걸 선택하고 싶고, 그럼 500만원을 하자니 또 너무 비싸고, 이러면서 계속 갈등을 합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해봤더니 사실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결혼 전에는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준비를 거쳐서 결혼을 했는데, 요거 남자분들 맞춰주면 좋은데 가끔 여기서 트러블이 생겨요. 왜냐면 여자는 요런 드레스를 입고 싶고 여자는 요런 곳에서 촬영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가끔 그 잔소리하는 남자들 있거든요. 아 이거 좀 아니지 않아? 이 드레스보다는 이 드레스가 예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스드메는 여자에게 맞춰줘야 됩니다. 감독님들 참고하시고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예쁘게 보이고 싶은 인생의 한 번뿐인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보통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그 살을 빼요, 살. 북한에서 이제 다이어트라는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남한은 다이어트가 일상생활이긴 한데 특히 신부들한테는 다이어트가 필수 코스예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한 10kg를 뺀다고 한 3개월 전부터 식단 조절을 하고 아예 고기를 끊고 그런 식으로 힘겹게 그 드레스 한번 입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사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뭐 다이어트 이런 걸 안 하는데 여자분들은 그 드레스는 사실 좀 통통하면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좀 날씬해야 드레스가 착착 입기 예쁘고 여신 같기 때문에 6개월 또는 1년 전부터 좀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세 번째는 북한에서도 하는 건데 상견례예요. 북한에서도 비슷하게 부모님들끼리 서로 만나서 밥 먹고 이런 거 하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필수 코스로 또 자리 잡고 있는데 결혼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드려서 상견례를 잡습니다. 그 상견례 자리에서 뭐 결혼식은 어디서 했으면 좋겠고 뭐 며칠에 했으면 좋겠고 예물은 어떤 걸 준비했으면 좋겠고 집은 누가 했으면 좋겠고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상의를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상견례에서 의의가 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모님이 제가 안 계시기 때문에 북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견례를 거치지 않고 남편 쪽 부모님들과 그냥 식사만 하면서 했지만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상견례 자리에서 의의가 상해가지고 결혼을 못 간 친구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네 집은 좀 이제 그냥 수수하게 그냥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남자네 집에서 말도 안 되는 걸 요구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남편의 엄마죠.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다이아 반지를 해줘야 된다거나 뭐 집은 뭐 몇 억짜리를 준비해야 한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아예 그 결혼의 문턱에 가보지도 못하고 상견례 자리에서 연애를 잘 하고 있던 커플이 헤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고 상견례도 꼭 좋은 데 가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삼겹살집 가서 드시는데 상견례는 무슨 뭐 호텔이나 되게 비싼데 그런 데 가서 이제 딱 부모님 차려입고 그런 식으로 상견례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북한은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선을 봤어. 그럼 부모님들끼리 뭐 남편이 될 집에 가서 만난다거나 아니면 뭐 여자 집에 가서 만난다거나 그런 식으로 얼굴 보고 그냥 인사하고 사돈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격식 있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쪽도 있는데 서로 안 맞으면은 결혼도 못 가고 깨지는 커플들이 다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이불 그리고 그릇 이런 거를 해오고 남자는 집을 해오고 아니면 당증을 메고 와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근데 남한은 요즘은 반반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남자가 집을 하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요즘은 부모님 그 돈을 안 받고 결혼 전까지 모은 돈을 서로 합쳐가지고 그 돈으로 집도 구하고 가전제품도 구해서 사는 부부들 그리고 축의금까지 합쳐서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부모님 도움 없이 둘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북한은 사실 무조건 여자는 이불. 이불은 꼭 해야 되고. 그래서 엄마들이 북한은 딸이 결혼하기 전에 한 몇 년 전부터 그 솜이불 준비하는 게 굉장히 필수 코스고 되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거든요. 막 꽃, 막 무늬 있는 이런 이불 준비하고 그릇도 딸내미가 결혼한다 그러면 10년 전부터 모아요. 남한은 사실 뭐 돈 주면은 다 사니까 요즘은 그냥 돈을 모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둘이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예식장 문화인데요. 북한은 결혼식을 두 번 하잖아요. 남편 집 쪽에 가서 하고 여자 집 쪽에 가서 하고. 근데 이거 남한은 예식장을 밖에서 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해요. 근데 예식장이 굉장히 뭐 예쁘고 좋죠. 좋은데 일단 예식장을 잡으려면 보통 돈이 한 500만 원 정도. 다 돈이에요. 그러고 예식장을 좋은 데를 잡으려면 3년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예식장, 또 인기 많은 예식장들은 결혼하실 분들이 다들 이제 대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 기다려서 결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뭐 내일 하고 싶어 해도 못해. 왜냐면 예식장이 없기 때문에. 되게 북한이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북한은 그냥 집에 와서 음식, 잔치 음식이라고 하죠. 국수나 뭐 떡치고 뭐 고기 굽고 뭐 전 굽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식구들 놀러 오고 친구들 놀러 오고 그리고 지인분들 몇 명 와가지고 잔치를 벌리잖아요. 너희들 축하한다 이런 식으로 잔치를 하고 그냥 잘 살아라고 덕담 몇 마디 해주고 이런데 남한은 그렇지 않아요. 남한은 예식장에서 예식을 하고 다 갇혀있고 와서 행사처럼 진행을 합니다. 되게 정이 없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혼식이라는 거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사처럼 진행을 하거든요. 이게 1시간인가 2시간인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신부 신랑이 또 결혼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2시간 안에 주례를 하고 신부를 축하하고 신랑을 축하하고 뭐 행진하고 축가 부르고 막 이렇게 막 간단하게 끝나요. 근데 재밌는 결혼식도 가끔 있습니다. 친구들이 뭐 댄스를 춘다거나 뭐 노래를 불러준다거나 아니면 신랑이 직접 노래를 부르는데 막 북한말로 온찌라고 하죠. 노래를 못해가지고 뭐 삑살이 나고 그러고 북한은 잔치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남한은 예식이 끝나면 뷔페를 먹어요. 뷔페가 뭐냐면 각가지 음식들이 이렇게 쫙 코스로 있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골라서 담아서 먹는 게 뷔페예요. 근데 여기서 식사를 하고 이제 정없이 빠빠이 하고 이제 갑니다. 이게 북한처럼 디플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친구들이 많다고 해요. 결혼식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도 얘기해드렸듯이 하나의 행사잖아요. 친구가 또 없다는 걸 또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친구가 10명뿐이 안 돼. 근데 나는 친구가 한 50명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그런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대역, 이런 대역들을 돈 주면은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대역을 만들어서 친구가 내 친구가 아닌데 내 친구처럼 나랑 이제 결혼식 할 때 사진을 같이 찍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 문화도 있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결혼식 문화가 축하받는 자리도 자리인데 격식 이런 걸 차리는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신혼여행도 가기는 해요. 북한은 신혼여행 없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북한은 일단 폐쇄 국가이기 때문에 뭐 해외에 나갈 수도 없고 기껏해야 뭐 결혼식하고는 뭐 좋은데 잠깐 놀러 간다거나 이런 게 다인데 여기는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뭐 신혼여행이라는 거는 평생에 한 번뿐이기 때문에 되게 원하는 곳에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서 프랑스를 간다던가 아니면 동남아를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게 즐겁게 여행을 하다가 올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이번에는 마지막이죠. 다섯 번째, 축의금. 북한은 축의금이 없죠. 그냥 축가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지인들이 뭐 잘 살아라 이러고 TV 하나 사주고 뭐 예전에 저희 이모 결혼할 때는 시계 사주고 밥솥 사주고 뭐 이런 게 다였거든요. 근데 남한은 축의금이 있어요. 축의금이 뭐냐면 결혼식에 갈 때 거기다가 이름을 써서 나 얼마 냈다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름과 함께 안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결혼식장 앞에서 그거를 내고 식권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요. 그럼 그 식권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뷔페를 먹는 거거든요. 그 축의금이 보통 5만원에서 뭐 20만원 많게는 30만원까지 있어요. 근데 웃긴 게 축의금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일일이 이 친구가 얼마를 했는지를 적고 있더라고요. 근데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다 빚이에요. 다 다시 돌려줘야 돼. 저희한테 축의금을 했던 그 친구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 똑같이 20만원을 다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능력이 되면은 30만원 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쌤쌤 죽어봤습니다. 1-2년치 벌이를 결혼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식을 보내면서 한몫 챙기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결혼식장 가서 뭐 친구의 자식이 결혼한다고 그러고 뭐 동생의 누구의 자식이 결혼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가서 다 축의금을 뿌리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 자식이 결혼할 때 다 이제 한 번에 다시 챙기는 그런 문화가 남한에는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부모님도 크게 한몫 챙기셨다고 얻어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장난이고요. 생각하면 북한에는 전혀 없는 문화고 너무 신기한 문화일 수도 있는데 남한은 필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단점은 있는 것 같은데 한몫을 챙길 수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이제 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한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봤고 다음 시간은 또 어떤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뵐까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봐요.
아랫동네 놀새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